고객은 사실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 이 문장은 한 칼럼의 제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전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분이 조금 상하기도 할 만한 문장인데요. 이 칼럼을 쓴 김경은 마케팅 커뮤니케이터는 고객들은 무엇을 살지는 알지만 무엇이 필요한지는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날을 맞아서 하이힐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하이힐이 자신에게 필요한 하이힐인지 소비자들은 사실 잘 모른다는 것이죠. 수백 개가 넘는 하이힐을 살펴보고도 잘 고르지 못해서 검색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자의 역할은 소비자가 아 맞아 나는 이런 하이힐이 필요했어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그것은 이 제품이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이 시대를 위해 정말 잘 만들어진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죠.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다음에는 어떨까요? 그 대답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올바로 보았다면 그들이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올바로 보지 못했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드러내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정작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그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위치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폴 트림 목사님은 365 아침 묵상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원함이 요구가 되고 이 요구가 필요로 바뀌고 필요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되면서 그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바뀌는 일명 노예 상태의 순환고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욕구를 갖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인가를 원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욕구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 원하는 바를 손에 잡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원하는 바를 향해 달려갈 뿐 멈추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했던 욕구가 이제는 요구가 되어서 그것을 가져야만 해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원함이 요구가 되고 요구가 필요로 바뀌는 순간이죠. 단순한 원함에서 이제는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것 갖게 해달라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되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실망과 분노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폴 트림 목사님의 설명이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치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라고 알고는 있지만 나보다 하나님이 높으시다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실제로는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보다 뒤에 계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만 아는 대로 행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리고 요한의 부친 스가랴는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1장 68절 69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분이었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져낼 분이었습니다.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에 담긴 이 엄청난 의미를 모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과 그들과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27절을 보겠습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들 사이의 위치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맹인은 예수님께 눈을 고쳐달라고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저는 소리질러 이르되 라는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을 상상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돌보질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소리쳐야 합니다. 제발 우리가 여기 있다고 제발 좀 우리를 쳐다봐 달라고 예수님마저 우리를 봐주시지 않으면 예수님마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 제발 제발 우리를 봐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규입니다. 주님 아니면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주님이 우리를 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목 놓아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 본문에 이 본문의 두 맹인처럼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들처럼 주님을 향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높은 분이셔서 감히 그들의 눈을 고쳐달라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 서슴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맹인의 상황에 비하면 우리들은 더 나은 형편에 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간구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생명의 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진실로 인정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좋은 분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나 평소에는 주님 찾지도 않다가 내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러면서 좀 해달라고 좀 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위치 설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머리로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 모습들은 주님이 내 요구나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인간 불행의 원인은 이 죄로 인한 도덕적 대혼란, 즉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집힌 데 있습니다. 파괴된 관계 안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과의 위치가 뒤바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왜곡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고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모습과 더 가깝게 만들려는 시도를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서상 첫 번째셔야 하고 지위와 신분이 높으셔야 하며 그분의 위엄과 영광이 늘 드높아져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위치를 망각한 채 그분을 터부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위치 설정이 잘못된 상태이기에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과 만난 뒤에 이사야 6장 5절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난 직후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정말 그러한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스카솔즈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였습니다. 애니 딜라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대교회의 태도를 한탄하면서 주일에 교회 온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신났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폭탄으로 비유하면서 교회가 마치 엄청나게 위력적이고 위험한 폭탄을 잘 안다고는 하면서도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처럼 그 폭탄을 다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둔감한지를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있습니까?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추구하라 라는 책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고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간단한 시험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서 얼마나 존경받지 못하시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느 쪽이 더 높은가 하는 질문을 시험대로 삼으면 그들의 진짜 입장이 낱낱이 드러나리라.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님과 개인적 야심, 하나님과 인간적 사랑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보라. 그러면 하나님은 매번 두 번째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떠받을 것이다.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평생에 걸쳐 그들이 매일 내리는 선택이 확실한 증거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입니까?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며 지존자이심을 진실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아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아직은 견딜만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일까?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와야 그제서야 주님을 필요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경중, 고통이 약하거나 심하거나 하는 정도에 의해서 주님을 찾고 안 찾고가 결정되기보다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또는 내가 너희를 고쳐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에 대해서 물으셨다는 것과 그 대상이 맹인이었다는 것을 묵상해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려고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하였고 그 결과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이 노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노뱀을 보아서 살게 된 사건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함께 말씀하시면서 노뱀을 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동일한 행위로 보고 계십니다. 즉 보는 것과 믿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고려해 본다면 믿음은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자 이 영혼의 분투를 일평생 동안 멈추지 않고 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관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정의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믿음의 정의에 관하여 서로 논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는 것보다는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사고나 사상의 개념적 단어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위적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잘 정의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대로 행동하라고 제대로 삶에서 믿음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더라도 다시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서 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밝히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두 맹인은 그들의 눈이 고쳐지기 이전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물어보셨고 그들은 네 라고 대답함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부터 이미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들이 믿음으로 고침 받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눈으로만 바라보던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눈을 떴을 때 처음 보게 된 분이 바로 그들을 고쳐주신 그리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아마 그들도 욥처럼 고백했을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에도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의 회복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던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볼 수 없던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되므로 그들의 믿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실제였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실제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삶에서 나타내고 증명해내는 멋진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본 예수님이 이분이시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본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분이 능력 많으신 다윗의 자손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런데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고침받기 전뿐 아니라 고침받은 후에도 여전히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은 30절에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정체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그러나 맹인들이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 어떻게 되었냐고, 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계속 묻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먼저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묻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고침받은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의 소문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들의 열심을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던 그들의 열정을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쳐질 만한 행동을 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그들에 관하여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했고 증명해내 보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듯 너희도 예수님이 필요해.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도 이런 진실한 믿음이 있냐고. 우리의 삶도 결국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향해 있던 모든 초점을 주님께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님이 아닌 나에게 더 맞춘다는 것이고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의 소문은 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가 필요하다고 세상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외치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상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를 흐릿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감추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만회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 간구해야 합니다. 그 간구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위치에 모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내 앞에 세워드리며 하나님이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되도록 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곧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그 고백은 입증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으로 삶에서 진실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라는 찬양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정말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구나.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네 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신앙이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했고, 주님 없이 할 수 있다 교만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